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올해 우리 교회의 성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정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많이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 날마다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직장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모이는 또 친교 모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뼈대가 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죠.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참된 길,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남에게만 유익이 되고 뭐 하나님께만 뭐 영광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 했다 이렇게 축복 주시고 또 거두실 땐 또 했다 안 되겠다 또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가지고 계신 뜻을 말씀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또한 축복의 그 부여하심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선한 일에 대한 안내와 또 격려를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내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면이 사뭇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그것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한 일에 대한 이해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넓히고 더 확실한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에 대한 이해도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0장 24절에 대한 본문 해설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돌보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을 쓰고 돌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개혁개정에는 나오죠. 자,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단어와 마음을 써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뜻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가질 수 있는 결론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 집중하는 모습을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눈과 형제 자매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다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것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죠?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기억하시죠? 자, 내 옆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병들고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돌보아주고 마음을 써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쓰고 돌보라는 의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다르고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뒷부분, 후반부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는 언제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도 성경은 수십 군데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사용해요. 그러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가페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자격이 불충분해도 나는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한계를 많이 느끼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준다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좀 각별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나의 사랑의 방법이 조금 부족했다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뭐 조건 보고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Good work. 선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또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특히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문장으로 설교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과도 같은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내가 순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주변을 가꾸고 지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특별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일도 선한 일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일로도 전락할 수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선한 일로 나아가게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데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보면서 자격이 있든 없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은 나의 선택인데, 나의 선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얻는 어떤 축복의 차원, 또 그 은혜의 차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먼저 이기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당사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힘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쓰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금방 지쳐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뭐 결단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몇 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몇 년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더 강건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넘쳐 흐르게 되면 그 힘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을 저는 오늘 딱 줄여서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물은 이 모든 선한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참 내적인 많은 힘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삶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면, 공부하는 가치 또는 일하는 가치,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 가치, 배우자의 가치,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맞닥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유, 지겹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겠죠. 그죠?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내 시들어지고 공허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아무런 일이 할 것 없는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그렇게 지장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안에서 가치를 찾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동기부여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더욱 받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치의 종류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의미하지 않게 만들려면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전적으로 달린 문제입니다. 누가 그 가치를 대신 찾아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가치는 조금 좀 분류해서 말하면 첫 번째로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경험적인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태도적인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줘요. 자, 창조적 가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창출될 때가 있죠. 특별히 예술가들 또는 우리 교회 사이언티스트들, 엔지니어들 많은데 다 그런 쪽이죠. 일의 목적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 또는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데 그리고 더 병이 빨리 낫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때 그때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주부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또 뭐 기타 등등. 그러면은 각자가 쓰고 있는 방법이 경험에서부터 창출되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쉬운 방법들. 그럴 때, 아이고 뭐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이야, 이거 뭐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뭐 이렇게 뭐 만족하고, 부엌일 하면서도 콧노래하고, 마치 제가 그렇게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퀴를 발명한 것이 엄청난 세상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마차, 그 다음에 자동차로 갔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바퀴 없으면 못 뜨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휠체어를 만든 거예요. 지체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휠체어. 저는 휠체어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애용하셔서 그러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탄합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훌륭한 창조물이다. 인간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감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발명해낸 것이지만 그 만든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보람과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가치를 말해요.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축적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매우 가치 있는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 배우자 길들이기, 뭐 이런 것들. 자녀 양육할 때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회의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위대한 아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 경험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경험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넘어가다 보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어느덧 자녀들이 철이 들고 창성한 그 아이들이 돼서 정말 그 아이 자신에게도 행복과 기쁨이지만 양육 부모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과 그것이 보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인 나중에 어떠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틀림없이 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지나가면 끝날에는 분명한 가치가 선물로 주어진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 또 우리 주변을, 나의 주변을 살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씨름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견이 생겨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해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품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 정말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뭐 열심히 해봤자 끝은 그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힘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서로 도와가면서 그 자세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모하면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뭐 은혜 나눔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발표도 잘하고요. 그리고 또 융화도 잘하고요. 그 리더로서 딱 이렇게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 그 대상들을 잘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경험적 가치가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그러니까 붙들린 채로 그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는 안 좋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분명한 그 경험적 가치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도적 가치는 조금 좀 특이한 면모를 갖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뭐 누구든지 다 신나서 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항상 작든지 크든지 오게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고 시련을 이기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전전하면서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그 밑바닥 거기서 비인간적인 그런 비참한 환경과 아주 모멸적인 대우를 끊임없이 받아가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슬퍼할 뿐이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더 내 옆에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 빵을 내어줄 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 형제자매 동료 인간에 대한 이런 태도를 취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 안에서 또 타인의 그 삶, 그 인간성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인간이 아무리 살아남지 못할 그런 처참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극을 승리로, 곤경을 성취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편하고 풍족한 상황이든지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나의 동료 사람들에게 가치가 되게 하는 이 태도적 가치의 선택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대문호를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말 위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참 인간성을 바로 보고 선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나의 삶은 가치 없지 않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대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어느 것이든 이것이 한 사건 안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 분리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요. 그러나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어떻게 우리를 지어주셨는지를 알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약속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선택사항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존중하시는구나. 그것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셔야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라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유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듯이 바라보면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받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격적으로 여기시며 모든 상황에 우리의 선택에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찾고 보람을 느끼고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과 기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힘을 더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